세계 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3일 한국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하고 한국 방위 공약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굳건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통화에서 오스틴 장관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오스틴 장관은 미한 방위 태세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통한 한국을 통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광범위한 안보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미한 연합군이 준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공동 위협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24일 보도자료에서 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전화통화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동맹이 상호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언제든지 미한동맹 현안을 포함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3일 전화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기후변화 등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 간 특별한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집단 방위와 공동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코로나 대응, 국제 보건안보 등의 분야에서 다자간 기구를 통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국이 올해 주최하는 세계 선진 7개국 G7 정상회의 등과 관련해 존슨 총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중국과 이란, 러시아 등 공동의 대외정책 우선과제에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WHO에 재가입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가 23일 주거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해 타이완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중국 폭격기 8대와 전투기 9대가 타이완 남동쪽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침범 구역은 타이완 본성과 타이완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남중국해 프라타스 군도 사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해당 구역에 정찰 목적의 군용기를 출격시킨 바 있지만 이번처럼 군기가 대거 동원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군에 따르면 이날 중국 측은 핵무장이 가능한 H-6K 폭격기와 J-16 전투기, 또 Y-8 대잠 초계기 등을 투입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경고방송을 통해 중국 군용기들을 퇴각시킨 뒤 미사일을 배치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23일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약 3천 명의 시위대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전역 100여 곳에서 나발리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으며 모스크바 중심가에만 4만여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나발리를 석방하라, 나는 두렵지 않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100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현지 인권단체는 주장했습니다.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리 씨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렸습니다. 중국에서 금광 폭발 사고로 수백 미터 지하 갱도에 갇혔던 광부 11명이 사고 발생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산둥성 엔타이 치샤시 금광에서 광부 11명이 24일 오전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광부들은 구조팀이 매몰된 노동자들을 구출을 하기 위해 만든 통로를 통해 나왔으며 건강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발생했으며 지하 약 600m 아래에 매몰된 22명 가운데 12명의 위치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확인된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주주의와 통합 그리고 동맹 복원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 잠깐 들어보시죠.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자신의 모든 영혼은 미국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과 나라를 통합하는 것에 있다며 모든 미국인이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해서 본격적인 국정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미국 정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좀 윤 기자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미국의 전통적인 대내외 정책으로의 복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보통 요약해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치 문외 안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면서 내걸었던 큰 명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후보로서 워싱턴의 고인물을 제거하겠다. Drain the swamp 이렇게 내걸고서 출마해서 그야말로 예상 밖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대내외 정책에서 기존과는 크게 다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첨예해지는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이 국내적으로는요, 인종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요, 이민 정책, 세금 문제, 그리고 이념 대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세력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인종 간 대립도 굉장히 심했고요. 계층 간의 말하자면 갈등도 심화됐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자신의 영혼이 여기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강조한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되고요. 대외적으로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전통적인 동맹국들하고의 관계가 균열됐습니다. 이 대내 정책들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분명하게 겨냥한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임기 중에 일정 정도 확고한 지지를 유지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바이든의 민주당과 심지어 공화당 기득권층 일각으로부터도 적잖은 반발에 직면했었죠. 이것이 바로 두 차례나 그 재임 중에 탄핵을 당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그런 배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까요? 국내적으로는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동맹과의 공조 그리고 전통적인 대외 관계로의 복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키워드를 통해서 통합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조 다른 나라들과의 이것이 취임사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21분에 걸친 취임식 연설에서 이 통합, 유니티 이 단어를 10번 넘게 사용했는데요. 지금 뭐 지적이 됐지만 그만큼 이 사회 통합이 절실한 현실이다라는 문제이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이제 통합이었는데요. 영어로 이제 통합은 유니티, 유나이팅 이런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취임사를 보면은 이 단어가 거의 10번 이상 나옵니다. 아, 이것은 그만큼 그 미국이 이제 그 분열,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기로 한데요. 단적인 예로 이날 그 취임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는데요. 이것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 대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그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이제 모든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사회 갈등을 이제 드러내놓고 다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 지도자들이 다 토론을 해서 이것은 이제 투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승패를 가리고 거기에 진 사람이 승복을 하고 사회 국가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하나의 그 통합의 그 장이 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거꾸로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복을 안 했기 때문에 거꾸로 미국 사회가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더군다나 문제는 이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만이 승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선거에서 얻은 표가 그 7,400만 표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의 어느 정도가 이것에 승복을 안 한다 그러면은 미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분열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이것이 정치적으로만 분열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인종적 경제적으로도 이것이 이제 양극화 분열이 돼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그 백인 유권자 한 6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비백인 그러니까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계 이런 사람들 한 70%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종 간 갈등이 상당히 지금 천매화된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 수십 년간 이제 그 경제적인 양극화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그 취임사에서도 이렇게 그 통합을 굉장히 강조한 것은 그만큼 미국 사회가 분열이 돼 있고 앞으로 이것을 내내 국정과제로 해서 이것을 그 회복하고 치유하겠다 이런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때입니다.
네. 이 동맹 관계 회복 이 점도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된 부분인데 이 한반도의 경우도 이 동맹 관계가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 관계 회복이라는 말이 왜 나왔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맹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강조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다시 말하면 미국 제일주의였죠.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대외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이 동맹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배려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많죠.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 그 방위비 분담금 한반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유럽의 동맹국 간의 관계에서도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그 사실과도 다르게 이런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엄청난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과도 지난해 연말에 타결됐어야 될 그 분담금 협상이 지금 아직까지도 1년 넘게죠. 그러니까 지지난해니까요. 그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이 문제를 우선 과제로 대외 관계에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독일만 하더라도 이 방위비 분담금 이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실제로 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 일부를 철수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동맹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는데요.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국제기구에서 임의로 탈퇴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그렇고요. 또 이란과의 핵협정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탈퇴를 했고요. UN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도 탈퇴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직무 첫날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을 확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트럼프 대통령 4년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정책이나 움직임들이 그야말로 줄줄이 폐기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미국의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4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 4개가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위기가 이제 4개로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씩 꼽아보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기 침체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기후변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인종 불평등 이 문제입니다. 첫째로 이제 코로나 사태부터 하나 꼽아보면요. 미국에서 벌써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40만 명이 넘는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9.11 때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그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 사망한 것이고요. 또 이로 인한 경제 침체, 사회 불안, 실업률 급등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왔지만 그 보급이나 접종이 지금 상당히 좀 그 기대보다 지금 못 미쳐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그 취임 전에도 그렇고 취임 직후에도 바로 그 코로나 또 경기 침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네 가지 위기를 복합적으로 이제 그 작용했는데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경제는 이제 그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취임 직전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로 그 1조 9천억 달러의 경제 부양안을 마련해서 미국민들한테는 1인당 그 1,400달러씩 그 현금을 주고 실업 혜택도 좀 늘리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주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푸드 스탬프, 그러니까 식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기후 변화도 여기 이제 복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여기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 1조 9천억 달러를 부양안을 마련하려면 의회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종 불평등 이런 문제도 해결하려면 의회의 협조뿐만 아니라 미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협조와 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국 사회가 상당히 지금 분열돼 있고 갈등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갈등, 분열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이 같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미국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무난히 살려낼 수 있을지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경제 성장을 다시 이뤄내는 것 이것은 둘이 하나 결합돼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가 지금 이처럼 상당히 어려워진 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이었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지난해 이 마이너스 성장을 면한 나라는 중국 정부가 유일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로 그런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이런 상황이 또 언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지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여전히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 미국을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바로 지난 주말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인적 교류, 관광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락다운이라고 하죠. 폐쇄가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세계 경제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만 나아지고 다른 나라는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나빠진다거나 또는 거꾸로의 상황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고요.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경제 회복의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여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 그런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나이가 78세 최고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이 과연 대통령직을 뭐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까? 이 건강상의 문제를 사람들도 또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이제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올해 나이가 78살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최고령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1989년 임기를 마쳤을 당시가 77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그 미국 대통령 유세가 1년 내내 벌어졌었는데요.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을 상당히 이 문제를 갖고 공격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 그리고 네.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렸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측이 공개한 그 건강검진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2003년에 보니까 그 담낭 수술을 한 번 한 게 있고요. 체중 이런 것이 상당히 그 건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예. 나이가 많은 긴 하지만 운동도 지금 보면은 일주일에 5번 이상 한다. 뭐 이런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상에는 지금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그 상당한 지금 그 위기 국면에 있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그 한가하게 그 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그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경무를 이겨내고 또 정치적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고 그 이럴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요즘은 뭐 100세 이상 사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특이한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뭐 78세 뭐 고령이기는 하지만 뭐 그런 대로 또 무난히 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 기자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최고령으로 당선돼서 이제 직무를 시작한다는 것의 문제는 이것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경무 그리고 지금 앞서서 네 가지 큰 말하자면 국정 과제 이것이 이제 보통의 그 노력과 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 이 고령의 나이에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고령으로 대통령 되면서 관심사는 사실상 4년 후에 재선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일찌감치 바이든 대통령이 어쩌면은 레임덕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재선을 나서는 게 사실상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차기 경쟁이 그만큼 심해지고 상당히 말하자면 국정운영이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흐르게 됩니다. 또 차기를 위한 물밑 다툼도 더 강해질 것이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국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전과는 다른 조기 무슨 레인덕이라고 할까요? 또는 정치화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들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은 대통령 되는 문제에서부터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처음이라는 기록을 참 많이 세웠습니다. 이제 취임식에 참석을 안 한 것도 이제 그중 하나인데 이것이 뭐 다른 것하고 달리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그 현상인데 윤 기자 계속해서 이걸 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 사실 참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치 관측통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후임자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1869년에 미국의 17대 존슨 대통령이 이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15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미국이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얼마나 그 말하자면 이제 분열됐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 그 의사당 폭도들 난입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그것 때문에 탄핵에도 직면해 있기도 하지만
예.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말하자면 임기를 마친 상황입니다. 30%대로 떨어졌고요. 만약에 예.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비쳤던 4년 후에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겠다. 그것이 대선 재출마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공직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그 1월 20일 날 그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식에 참석을 안 하고 별도로 그 워싱턴 그 인근에 있는 그 공군 기지에서 스스로 만든 그 환송 행사를 하고서 이제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개인 민간인 신문이 이제 돼 버렸는데요.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그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환송 행사에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또 하나는 그 측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당을 만들 그런 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당의 그 이름까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패트리오틱 파티 즉 애국당입니다. 그래서
예.
앞서 그 이제 연설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1월 16일 의회 난임 사태 때
네.
공화당이 그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다시 출마하더라도 공화당 후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당을 만들어서 4년 뒤에 다시 나오겠다 이런 의사를 아마 이제 그 측근들하고 논의를 한 것 같은데요. 4년 뒤에 그 2024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지 또 공화당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공화당은 두 개로 쪼개질지 이게 앞으로 좀 4년 뒤지만 앞으로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미국 언론에 트럼프는 가도 트럼프 이즘은 남는다. 그러니까 이즘이라는 게 이제 사상 주의 이런 것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 주장과 정책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났어도 그대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 때문인 건데요.
네네.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는 했지만 7,400만 표라고 하는 사상 유례 없는 패자로서는 그런 표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그 지지층이 확고한 지지층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예.
그중에서 백인의 지지가 60% 아니었습니까?
예.
이 트럼피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언행 그리고 정책에 대한 대중적 인기 이거를 반영한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그리고 무역과 관련한 보호주의 그리고 반세계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크게는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또 이거를 지원하는 이런 말하자면 정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겠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
퇴임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이런 언론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권 복귀를 보장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 국정을 얼마나 잘 운영을 하고 또 지금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국민 통합을 이뤄내느냐, 또 코로나를 어떻게 그야말로 정상으로 돌려놓고 경제를 회복시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트럼피즘이 다시 살아날 것인지 앞으로, 아니면 시간이 가면서 소멸할 것인지, 이것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19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블링컨 지명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is not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자 더 악화된 문제다.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링컨 지명자가 더 악화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블링컨 지명자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이 언급했던 것과는 사실 결이 좀 다릅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악화된 문제라고 하는 그 얘기로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북한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그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핵 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했고,
예.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핵 개발을 계속하는 것은 이제 협상으로 어떤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은 그 타협을 이루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성능 면에서도 자꾸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문제가 오히려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더 악화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블링컨 지명자가 북한 문제를 한국과 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도 뭐 물론 이 삼국 동맹에 관한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나온 말인데 뭐 특별히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기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이제 북한 문제를 이날 그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한국 일본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크게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북한 문제가 그 상당히 그 복잡하고 지금 꼬였고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긴장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계속 핵과 그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막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이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거나 어떤 실마리를 갖고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 이런 것으로 하나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관련국 간 이제 그 한국 일본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그 물론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뭐 한국 일본과 뭐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그 대북 정책을 세우는데 한국 일본 동맹국과 좀 더 그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도 영어로 하면 바텀업, 관련국 동맹국들의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정책을 세우겠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한국 일본하고 협의를 했지만 상당히 좀 독단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 그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 같은 때도 한반도에서 미군 그 연합훈련 이런 것을 이제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당시 보도를 보면은 한국이나 심지어 미국에서도 국방당국하고도 얘기를 안 한 그런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팀을 이뤄서 하겠다 이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첨벌하자면은 한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그 한국 일본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거 한국 일본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별로 그 양측의 의견을 그 취합하려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태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처럼 한국 일본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일본이 가령 한 목소리로 북한 문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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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자 이렇게 같은 방안 한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도 이걸 귀담아 듣고 이제 이것을 그대로 따를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반대로 그 좀 다른 지금 한국 일본처럼 그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들고 한국 일본이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이것은 좀 그 한쪽의 의견을 좀 경시하는 그럴 그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이 그 한마디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핵 문제와는 별도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의료 지원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경 봉쇄에 따른 것이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실제로 이미 전임 행정부가 지원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폼페이오 장관도 지원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일절 여기에 대한 그 언급이 없었습니다. 반응도 없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도주의 지원을 거론한다고 한다면 사실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블링컨 지명자의 물론 인도주의 지원이 그 규모라든지 또는 그 전달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와 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북한의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번 최근에 그 당대회에서 인도주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반응은 여전히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무반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북관계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문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말 그러면 한마디로 만남의 형식이나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만나자 이렇게 지금 제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제의는 아니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이고 이런데 비대면으로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것이고요.
예.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세 차례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안면은 텄고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신년에 대북관계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여전히 믿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북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상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문제 이거를 다시 미북 대화를 추동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또 지금 남북관계도 상당히 냉랭해져 있는데 이것도 되살리는 것을 이제 임기 마지막 해죠 사실상 올해 내년에는 예. 대선이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올해 국정의 주요 핵심 과제로 달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 문제의 우선순위에 두도록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남북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미국이 이해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이렇게 될까요?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문 대통령은 이번 그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직후에 한국의 그 외교부 장관을 그 교체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교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착 상태가 그 장기화되고 있는 미북 관계 이것을 좀 재결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북한 문제의 그 우선순위가 좀 늦춰질 또 장기화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선순위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한국 일본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이 한 목소리만 그 한국만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일 한국 일본이 한 목소리로 북한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선순위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소식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 내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정치 비리 때문에 대통령이 재임 중에 사임하는 사태를 겪은 미국인들은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직하고 참신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였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지미 카터는 1924년에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플레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플레인스는 인구가 5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집에서 부모님과 우리 4형제 이렇게 여섯 식구가 살았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에 조지아 사우스 웨스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군에 복무했던 상천의 영향으로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됐고요. 회사를 졸업한 뒤에는 해군 장교로 잠수함을 탔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군 생활을 청산하게 됐는데요. 1953년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고향 마을에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땅콩 농장과 창고 사업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지미 카터의 정식 이름은 제임스 얼 카터인데요. 격식을 차리는 거 싫어하고 소탈한 성품의 카터는 늘 지미 카터란 애칭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친근한 태도는 나중에 카터가 정치인으로 나섰을 때 큰 자산이 됐는데요. 카터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고향에 돌아온 뒤에 지역사회 일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마을 계획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때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사실 선거 부정 행위 때문에 진 거였습니다. 인근 군의 정치 지도자가 선거 결과를 조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미 카터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선거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는 지역사회를 대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직한 시민으로서 또 이따금씩 부정행위가 일어나곤 했던 구태여에 난 정치 제도에 맞서 싸우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네, 미국 워싱턴 앤 리 대학교 로버트 스트롱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4년 동안 조지아주 의회 상원의원을 지낸 지미 카터는 주지사 선거에 나섰는데요. 1966년에 처음 도전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4년 뒤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At the end of a long campaign, I believe I know I'll... 오랜 선거 운동의 끝에서 나는 우리 주민들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아 북부와 남부, 시골과 도회지,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솔직히 말해서 인종차별의 시대는 끝났다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1971년 1월 지미 카터는 조지아 주지사로 취임하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당시 남부주의 주지사 입에서 인종차별의 시대가 끝났다는 발언이 나온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덕분에 카터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 표지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주지사로서 카터는 인종과 평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요. 열렬한 개혁가로서 좀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주정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임기 말에 가서는 대통령 출마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정치학자 로버트 스트롱 교수는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아주 색다른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카터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터는 끈덕지게 선거 운동을 벌였고요. 대통령 후보 지명 과정에서 제일 먼저 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주와 첫 예비선거가 열리는 뉴햄프셔주에 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결과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 민주당 경선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그러면서 만만치 않은 대통령 후보로 전국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197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인들은 기성 정치인들의 염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정치 비리로 사임하는 사태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지미 카터는 그때 미국인들이 찾고 있던 정직하고 참신한 정치 인상에 가장 잘 들어맞는 후보였습니다. 연방정부나 연방의회에서 일한 경력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던 건데요. 결국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은 지미 카터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후보를 근소한 차로 물리쳤고요. 1977년 1월 39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I, Jimmy Carter, do solemnly swear.
I, Jimmy Carter, do solemnly swear.
카터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에 카터 대통령은 실업률을 낮추고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치솟는 물가를 잡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에너지와 환경 등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로버트 스트롱 교수는 말했습니다.
임기 말에 가서 아주 논란 많은 환경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알래스카에 있는 땅을 국립공원과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었죠. 카트는 또 에너지 문제와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는 장래 에너지 정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되죠. 또 항공사와 트럭 운송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환경,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국내 정책 면에서 카터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 정책 면에서 카터 대통령은 인권을 강조했는데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소련 당국의 처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소련에 맞섰습니다. 소련과 같은 적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우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국민의 권리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고요. 인권 개선과 원조를 결부시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He did two things that are really notable. He changed.
그리고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파나마와 미국과의 관계를 바꿨죠. 파나마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운하가 있는 나라죠. 파나마 운하 이용과 관련해서 관대한 조건으로 파나마와 새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이 평화 협상을 할 전망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요. 이스라엘의 메나힘 베긴 총리와 이집트의 아누아르 사다트 대통령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서 두 나라 사이에 중요한 평화 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대외 정책 면에서 카터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979년에 발생한 이란 인질 사태가 카터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슬람 혁명으로 쫓겨난 이란의 팔레비 왕이 암 수술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자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갔다. 1979년 11월 4일 팔레비 왕의 신병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이란 대학생들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난입했고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붙잡고 억류했다.
두 손이 뒤로 묶이고 수건으로 눈이 가리워진 미국인 대사관 직원들의 모습이 공개되자 미국인들은 수치와 분노에 떨었습니다. 카터 행정부는 초기에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지만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란 인질 사태는 1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The two issues that he was criticized for in 1980 were
his 1980년에 카터 대통령은 소련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란 혁명과 뒤이은 이란 인질 사태에 대한 대처 이 두 가지 문제로 비판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란 인질 사태로 인한 타격이 컸습니다. 카터는 이란 인질 사태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성공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인질들이 석방돼서 미국에 돌아올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인질들이 돌아오게 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고요. 하지만 카터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카터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도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고요.
Right on, man. That's great. That's great.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52명은 1981년 대통령 이취임식 날에 풀려났습니다. 1981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당시 그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에 지미 카터가 인권과 인도주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울인 노력은 전임 대통령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카터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카터는 또한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에는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고 제네바 핵협상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2010년에 다시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아이잘론 고음지 씨가 풀려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학자 로버트 스트롱 교수는 카터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건 전임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한 덕분이기도 하지만요.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일이라든가 민주적인 선거와 인권 존중이 미국과 전 세계에 중요하다고 했던 점, 그런 점에서 카터 대통령이 옳았다는 점이 인정을 받게 돼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카터는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난 옳은 일을 하려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카터 대통령이 한 일이 모두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직성과 진정성, 원칙에 대한 신념 등에 있어서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이 10년 안에 핵무기를 최소 2배 증강하려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기고문에서 중국은 핵무기 숫자를 밝히지 않고 얼마나 만들 계획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가장 불투명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를 비밀로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베이징 당국이 지상과 공중, 해상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2049년까지 세계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사 열병식에서 등펑 40일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무기는 미국 해안지대를 30분 내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 미사일을 가까운 장래에 격납고나 이동식 장치에 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중국은 향후 10년 내에 핵무기를 2배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략 핵무기 증강 외에도 인민해방군은 1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해안지대에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 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 무기들이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하려는 의도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는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당국의 핵무기 정책은 점차 공격적으로 변해서 핵무기가 없는 인접국을 위협하고 중국의 모호한 핵선제 불사용 정책에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다른 민주국가들은 핵무기 투명성과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는 한편 또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 핵군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다른 핵국가들과 탄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베이징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지도부에게 미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핵무기 군축을 할 수 있는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친구들에게도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의 핵 억제력에 기대고 있는 나라들도 베이징의 핵무기 증강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중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은 책임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 유화적인 자세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가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안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